어제부터 함께 살펴본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악된 삶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죠. 빛과 어두움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물과 땅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구분하셨고 또 분리하셨어요.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이 거룩함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누어져 있는 두 종류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세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와 양, 소와 염소, 양과 염소 등의 교미를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섞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보존하고 또 그것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 중반에 보시면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앞서 종이 전혀 다른 두 동물을 교배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현대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작물들을 사실 결합하지 않은 걸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죠. 우리 뭐 한때 유행했던 뭐 씨 없는 수박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씨 없는 게 더 익숙한 바나나도 사실은 유전자 변형 같이 이렇게 품종 개량한 거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미니 파프리카와 뭐 토마토 같은 거를 교배해가지고 뭐 애플 토마토 같은 것도 나오고 자구와 살구를 섞어가지고 플럼 코트 같은 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품종을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한 음식들을 그럼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밭에 두 종류의 이 식물을 섞어 뿌리는 것은 원래 애굽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었고 땅이 더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거룩함의 근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19절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양모와 면을 가지고서 같이 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재료로 옷을 만들라는 거죠. 또 오늘날도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합성 섬유잖아요. 보면은 뭐 100% 뭐 면으로 된 것도 물론 입습니다만 뭐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대부분 다 이게 뭔가 합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은 입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합성섬유나 이렇게 다른 걸로 뭐 모 몇 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입으면 안 되는 건가? 오늘 본문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말씀 역시 애굽 사람의 풍습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섞지 말아라, 분리되어 살아가라라는 그 거룩한 개념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분리됨, 구별됨, 섞이지 아니함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0절부터 22절은 이미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보통 다른 사람하고 정혼한 여인하고 통관한 경우에는 간음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둘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여종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어요. 여인이 정혼했으나 주인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죽을 죄는 아니지만 분명 책망받을 죄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일들이 결국 거룩함을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함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 맺고 있는가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또 진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거룩함의 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각종 과목,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죠, 그것을 심게 되거든 첫 3년 동안은 그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그 땅에 심은 나무도 첫 3년은 더럽다라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24절 보니까 네 번째 해는, 넷째 해에는 그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또 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보니까 다섯째 해서 해가 돼야지 비로소 그 땅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 하는 거죠. 자, 이거 지키기 쉬웠을까요? 아니,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을 나와서 무려 40여 년이나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거의 뭐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논밭도 없죠. 뭐 먹을 만한 과일도 없죠. 그런 생활을 40여 년 동안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막 포도송이도 막 큰 게 나고 먹을 만한 과실들이 막 주렁주렁 막 열려 있는데 그거를 1년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이나 한 번도 먹지 못한다. 이건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고 계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고 또 분리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무리 내 몸에 유익이 돼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 저거 내가 가지면 참 내 인생이 달콤할 텐데, 저렇게 살아가면 내가 저거 행하면 참 기쁨이 내게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에게 달콤함을 주고 내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5절 말씀 보시면 5년이 되는 해, 다섯 번째 해가 되는 해에 이것을 참고 이때 맺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을 주시겠다고,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이방인들의 풍속에 대해서 금지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동물을 피채 먹지 말아라, 점보러 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법 행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주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 20절 보시면 이방 이 문화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나 뭐 그런 것을 문양을 문신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창녀가 되게 내주지 말아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무당이죠, 무당을 믿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근데 27절을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머리를 주변을 이렇게 좀 둥글게 깎거나 혹은 수염을 이렇게 좀 그 특정 스타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예식,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헤어스타일, 특정한 수염 스타일 이거 하지 말아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특별히 26절부터 31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점치는 문화, 그 다음에 박수무당 의지하는 거,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의 주인들을 위해서 점치는 일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귀신이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앞서 얘기했죠. 보기에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히 끊어버리고 절대로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역대상을 보면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들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단순하게 버리셨다 돼 있지만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습니까? 칼을 자기 스스로 찔러서 죽일 만큼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달콤해 보이죠. 뭐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 문제 때문에 점도 보고 뭐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여러 가지 해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삽니까? 큼직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이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죠. 점도 보러 다니고 또 신접한 자 만나러 다니고 또 박수 무당도 찾아가고 자녀들을 또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도 하고 주술이나 술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가 마치 막 무당같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뛰어넘어서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받들여지는 이단의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식을 막 찾아가면서 교인이지만 무당 만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만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섞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아까 옷도 섞지 말고 그 씨앗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섞여서는 안 된다,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 문맥에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센 머리가 뭐겠어요?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제 19장 2절도 보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부모 공경 얘기 나왔었죠.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라 그랬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요? 그 바로 사람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함의 척도를 보여준다라 그랬어요.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거류민들, 특별히 나그네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들, 이방인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34절 봅시다.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하며, 너 자식처럼 대하라, 너 가족처럼 대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4절 후반절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도 한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냐? 너희도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 아니었냐? 한때 너희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들 너희가 그들을 잊지 말고 잘 챙기고 보살피고 돌보아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끝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쭉 나면서 마지막 37절로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거듭 반복해서 당시에는 사실 이 본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 삶의 스탠다드였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삶의 기쁨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왠지 복도 못 받을 것 같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도 못 누릴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되어 있는 삶, 세상과 또 죄악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준비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감에 있어서 신부로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순간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 강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공급받는 복된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